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2014년 그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의 여자 피겨스케이팅 결선 경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분통이 터지는 그런 경기라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피겨 퀸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이 아주 유력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도 뭐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의 경기 내용이 완전히 그냥 클린 연기였어요. 실수 하나도 없이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기의 이 심판 중에 러시아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김연아 선수와의 실력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의 소토니코바가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경기 직후에 미국과 프랑스 등의 외신들이 앞다투어서 이거는 피겨스케이팅 사상 가장 의문스러운 판정이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올림픽 피겨 2관왕 레전드라고 불리는 카타리나 비트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그래서 이 결과에 토론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 논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논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러시아 심판의 편파 판정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뭐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정말 화가 나는 아주 그냥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러시아 선수가 안 보여요. 이 뭐 아주 어릴 나이에 금메달을 땄는데 그러면 막 전성기를 막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안 보여요. 어디서 네일 샵을 냈다는 얘기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러지 피겨스케이팅계를 거의 뭐 떠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이 터졌어요. 이 이후에 러시아는 동계올림픽이든 하계올림픽이든 항상 1, 2위에 랭크되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런데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종합 11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게 돼요. 그때 이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올림픽이었어요. 2010년이. 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11위라는 아주 최악의 성적을 거둔 뒤에 이 러시아가 뭘 했냐면 국가 주도로 도핑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요. 기가 막히는, 이게 뭐 그냥 개인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그냥 그 소변 같은 걸 검사, 소변 있잖아요. 이걸 뒤로 빼돌리고 막 이러나 국가 주도의 아주 도핑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요. 그리고 4년 뒤에 2014년 그 소치 동계올림픽이 자기네 나라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종합 1위를 차지했어요. 러시아 정부 주도로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복용하게 하고 이 공정한 경쟁을 하시는. 그 이게 어디서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내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그 도핑 프로그램을 했던 가담했던 사람들이 내부의 프로그램을 돌렸던 사람에 의해서 이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위원회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는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을 제한적으로 허락하게 됩니다. 뭐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제한적으로 출전을 허락하게 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또 출전을 못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겼고 이 수사가 이제 또 계속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러시아 선수는 아예 출전 금지가 돼요. 러시아 이름으로 출전을 못해서 자기는 도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선수들 있잖아. 이 선수들은요 올림픽 마크를 달고 출전을 해요. 올림픽 마크를 달고 출전을 하고 막 아예 그냥 러시아라는 그 러시아 국기도 막 1등을 해도 러시아 국기를 개양을 할 수가 없어요. 올림픽기가 그냥 개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 참가가 연주가 됩니다. 개인으로 참석해서 개인이 금메달을 딴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러시아는 정부 주도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이 스캔들 이후에 러시아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을 하게 돼요. 아니,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84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은요 마음이 조급함을 갖게 돼요. 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자꾸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계속 이 갈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요. 이게 목회자들도 사실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목회를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계속 해가 지나는데 그냥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원래 이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 방법대로 아니 그 비전대로 그렇게 그냥 목회를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방법도 막 나타나게 되고 목사님이 교회를 그냥 성장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어떤 이런 같은 것들도 막 가미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순수했던 목사님이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이 목회만 그러겠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방법 찾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다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면 그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데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곳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하갈이라고 이름하는 한 여종을 데리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부인 이 사라의 시종이 되게 했습니다. 몸종이죠.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몸종 같은 거죠. 그런 거 되게 했어요.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니 하느님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임신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줍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본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에는 본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이를 본부인의 양자로 들여서 상속자로 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사라는 당시 관습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식이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죠?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당시의 관습, 당시 생각의 관습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긴 낳는데 그런데 이게 사라를 통해서는 안 낳을 거구나. 그래서 몸종을 줘가지고 그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면 그게 이제 사라의 자식으로 양육이 이게 양자가 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이런 관습적인 것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사라의 생각에 동의해요. 어쨌든 내 몸에서 날 자식이니까 어쨌든 내 씨가 들어갈 자식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4절 말씀을 보실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하갈은요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라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하면서 울고불고 그러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다시 하갈을 또 학대하기 시작을 해요.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안은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자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만 괜찮다면 수단과 방법 그리고 그 과정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옳지 않다면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과 같이 후에는요. 과정이 옳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후에는요. 반드시 이상한 부작용이 들어요. 반드시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이유는 나의 때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나는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본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지금 당장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결과물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생각한 시점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생각한 시점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때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최상이고 최적이 되는 겁니다. 조금 늦었다고 해서 조금 더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만큼 갔는데 나는 그만큼 못 가니까 그래 조금 더디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여진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내 생각과 계획 그리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편해요. 편한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겁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거 첨가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막 다른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래 이루어주시고자 한 그때보다 사실은 이게 더뎌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더 이게 시간만 하나님의 때를 더 늦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더 빨리 이루실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준비, 마음의 그릇의 준비가 안 될 때가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덥석 줘버리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이루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